4번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오심과 세 가지 나눔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고 빛이 왔습니다. 이 결과로 세 가지 나눔이 있었습니다. 빛이 흑암에서 나뉘었고 위의 물이 아래의 물에서 나뉘었고 마른 땅의 죽음의 물에서 나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나눔으로 말미암아 셋째 날, 곧 부활의 날에 마른 땅의 죽음의 물에서 솟아났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의 물에서 올라온 마른 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생명을 낳은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땅은 죽음의 물 밑에 잠겨있다가 셋째 날에 다시 드러났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종류의 생명은 다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까지 다 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노아 시대에 이르러 땅은 또다시 죽음의 물로 덮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좋은 땅을 누리는 데서 끊겼습니다. 그 후 땅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날이 왔으며 그때의 사람들은 더욱 타락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족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서 불러내어 높은 땅, 곧 좋은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좋은 땅은 물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벨에서 좋은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곧 좋은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좋은 땅은 우리의 것이며 생명의 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이 나옴. 땅 위에 식물의 생명이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생명, 곧 의식이 없는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땅이 죽음의 물에서 드러난 후 셋째 날에 일어난 생명의 산출입니다. 그때에는 이 의식이 없는 가장 낮은 생명 위에 다른 생명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풀이나 나무에게 말을 해본다면 풀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나무에게서는 아무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과 나무에게는 느낌이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풀과 나무에는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의식이 없는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생명, 곧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은 매우 낮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뜻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에는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풀은 식물의 가장 낮은 생명입니다. 씨 맺는 채소는 그보다 높은 생명이며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모든 푸른 풀을 짐승과 동물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매우 낮은 생명입니다. 아마 당신 속의 그 생명은 풀 같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생명이며 또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낮은 생명입니다. 풀은 다른 어떤 식물의 생명보다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지난주 당신은 풀과 같았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좀 더 자라서 쓰임있는 채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두 달 후쯤에 당신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풀입니까? 채소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어떠하냐? 너는 풀과 같으냐? 채소와 같으냐? 혹은 나무와 같으냐? 오늘은 채소일지 모르나 시간이 얼만큼 지난 후 당신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무가 될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셋째 날에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광명이 나타남. 넷째 날에는 생명의 성장이 없이 더 세고 강한 빛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왔지만 그 빛은 그다지 분명하고 강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빛 위에 광채, 즉 해, 달, 별들이 왔습니다. 이 광채들은 더 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유익한 빛들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에 첫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풀이나 채소 혹은 나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에 당신은 더 많은 빛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첫째 날의 빛이 있지만 또한 넷째 날에 생긴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높고 더 풍성하고 강하고 유익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 말한 빛은 어렴풋한 것이 아니라 해, 달, 별들과 같이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해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이며 그분의 날개 속에는 치료함이 있습니다. 그분의 광선은 날개이며 이 광선에는 치료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명이며 돋는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우리의 해이십니다. 그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위에 떠오른 큰 빛이십니다. 이기는 성도들도 해로 비유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은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달은 누구입니까? 달은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달이 교회를 가리킨다는 구절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교회가 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에 관한 요셉의 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해는 그의 아버지였으며 달은 그의 어머니였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인 교회가 달로 예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달입니다. 달이란 무엇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이지만 빛을 반사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달은 밤에만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인 이때는 밤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캄캄합니까? 교회는 정말 어두운 밤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치 달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교회는 보름달이 될 수도 있고 반달이 될 수도 있고 초승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달이 있을 때 별도 빛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해가 있고 달이 있을 뿐 아니라 별들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기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며 모든 패역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빛나는 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교회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나는 등대이며 사자들은 빛나는 별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며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풀에서 나무로 된 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셋째 날일 뿐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넷째 날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돋는 해로 누려야 하며 교회를 밝은 달빛으로 누려야 하며 많은 성도들을 빛나는 별들로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누림으로써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달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달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거나 해와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달은 그 어떤 빛도 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별들이 빛날 때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필요하며, 교회와의 교통이 필요하며, 또한 빛나는 성도들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과 교통해야 합니다. 당신은 생명력 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 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로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율례가 설정됨.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지으신 빛은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율례로 설정되었습니다. 빛은 빛날 뿐 아니라 빛남으로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주관함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혼돈을 가져올 뿐이지만 빛은 주제를 합니다.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는 넷째 날에 설정된 빛의 주관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넷째 날에도 빛은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전에 본 바와 같이 빛과 어두움의 분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넷째 날에 비춘 빛의 주관은 이 분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빛의 주관과 함께 더욱 분명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에 둘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 속에 있는 생물이 나옴. 다섯째 날에는 가장 낮은 의식을 가진 낮은 생명이 나왔습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의 생명에는 높고 낮은 의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타난 것은 가장 낮은 의식을 가진 동물의 생명을 가진 물고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붕어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금붕어들은 놀라서 도망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뿌려주고 물러가 있으면 금붕어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생명은 나무의 생명보다 높고 식물의 생명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식물보다는 높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성장하는 첫 단계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짠물에서 삽니다. 이치상으로 짠물은 어떤 생명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식물이 짠물에서는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짠물은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짠물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사유는 하나의 커다란 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생생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유 속에서도 결코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절여집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인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들은 먼저 산 고기를 죽인 다음 소금을 그 안에 집어넣어 절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소금은 그것들을 절일 수 없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짠물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둡고 악한 사유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절여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당신 친구가 극장에 가자고 한다든지 마약을 먹도록 당신을 유혹한다 해도 당신은 싫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죽었다면 당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극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한번 도살당하고 나면 당신은 죽게 되고 심지어는 마약을 먹게 됩니다. 당신은 절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절여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죽은 바다의 모든 소금을 물리칩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사망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 나옴. 다섯째 날, 물고기가 지어진 후 공중의 새들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낮은 의식을 가진 다소 높은 생명입니다. 새의 생명은 물고기의 생명보다 높습니다. 물고기는 죽음의 바다에서 살 수 있지만 새는 그 죽음의 바다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고기가 된 후에도 새가 될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극장에 가자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위를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당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금을 물리칠 뿐 아니라 그 소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임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높은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던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라면 나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몇 번이나 새가 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정말로 한 마리의 새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커다란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올라갈 수 있고 이 세상에 거치적거리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자라는 둘째 단계입니다. 땅 위에 있는 생물이 나옴. 여섯째 날에는 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높은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 더 높은 생명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는 사자를 유다에 비유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과 12절의 상반절에서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었던 두 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짐승과 육축들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의식은 물고기보다 높으며 새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성장하는 셋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풀에서 시작하여 채소로 자랄 것이며 채소에서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또 하나의 단계, 즉 동물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처음에 물고기가 될 것이며 점점 자라 새가 될 것이며 결국에는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의미 있는 육축의 하나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날 우리에게는 영과 말씀으로부터 온 빛이 있었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날의 빛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빛나는 성도들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빛나는 성도들의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거듭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며 넷째 날의 빛은 주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오며 또한 교회와 빛나는 성도들로부터 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자라기 위해 첫째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교회와의 교통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생명력 있는 성도들과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빛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에 관해서 나는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들을 아는 것은 이러한 모든 단계를 내 자신이 거쳤기 때문입니다. 49년 전 나는 작은 풀이었습니다. 나는 풀에서 채소로 자랐습니다. 그 후 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물고기가 되어 그 어떤 나쁜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하늘로 쉽게 오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심지어는 영적 형제들에게서부터도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모두 가벼이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줄 때 당신이 새가 되기 전에는 당신은 거기서 같이 다투고 논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독수리가 되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준다 해도 독수리 남편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 독수리 남편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아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위에서 지켜보다가 내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물고기가 되고 독수리가 되었던 경험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아직까지 당신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당신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독수리가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독수리를 잡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참 승리이며 초월하는 승리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독수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즈음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아가지 말아라. 여기 남아서 육축이 되어라. 너는 한 마리의 소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먹을 우유를 내거나 그들을 메어라. 내 아내가 내게 어려움을 줄 때 날아가지 말고 내 아내에게 우유를 줘라. 내 아내를 먹이고 내 아내를 메라. 아마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죽이고 저리는 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나무나 채소라면 당신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식물에서 물고기로 자랐다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전에 나는 결혼하기 전에 참 좋았던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젊은 남편들은 젊은 아내들 때문에 죽었고 젊은 아내들은 젊은 남편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로 자란 귀한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이 얼마나 짜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가 얼마나 짜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물고기의 수준에서 독수리의 수준으로 자랐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가벼이 넘어섰습니다. 생명 안에서 점점 더 자란 후 그들은 날아가 버리는 것도 그다지 높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남아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 우유를 내야 할 필요성과 그들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짐으로 메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에 도달할 때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 해도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은 아내를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짐으로 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대들 때 당신은 아내를 당신의 어깨 위에 메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메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사무엘상 6장에 주님의 법궤를 실은 소 달구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법궤의 무게의 일부를 운반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이 땅에서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날아가지 마십시오. 흔히 말하는 하늘에 속한 생활도 가장 높은 생활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신령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저 위로만 높이 자라지 말고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 자라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 내려와 한 마리의 소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희생제물이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 핍박하는 자들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나는 너희를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이 생명과 관계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내게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게는 이미 첫째 날의 빛이 있지만 이제 저에게는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해로서 얻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당신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당신의 얼굴빛 아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는 달, 곧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별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빛나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태양이신 주님과 달인 교회와 빛나는 별들인 몇몇 좋은 성도들을 접촉한다면 당신은 넷째 날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자라게 됩니다. 당신 속의 생명의 수준은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모든 반대와 회방과 유혹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갖고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비로소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 곧 사람의 생명이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